아름다운 그대 속 작은 코너 신앙의 인물 시간입니다. 신앙의 인물에서는요, 한국 초대 기독교 위인들을 한 분씩 시리즈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인물은 한국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님이셨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정약종이란 분입니다. 이 정약종님은요, 다산 정약용의 마지막 형입니다. 정약용의 형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약용의 아버지는 큰 부인, 첫 번째 부인과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맞았었는데요. 그 부인에게서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이 삼형제입니다. 이 삼형제가 그 집안의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남다른 면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남다른 인생을 또 이렇게 살아나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다 공통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몰두하며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몇 번째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분들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정약종이라는 분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인 분이죠. 하지만 형제들이 신앙을 저버렸을 때에도 또 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동요하지 않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인물이십니다. 정약종의 동생이 되는 이 정약용 삼형제 중에 막내인 이분이 원체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정약종이라는 분은 정약용의 형으로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했다. 뭐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명한 정약용은 그럼 어떤 분인가? 네,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수원에 있는 화성 아시죠?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면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지었던 성인데요. 이 성을 바로 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을 만들면서 건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중기 무거운 물건 막 이렇게 들어올리는 기계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 분명히 학자시거든요. 성리학 공부한 과거 시험 봐서 선비 공부 많이 하신 양반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에도 아주 천재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국사책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아마 학교 다닐 때 국사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이분이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왕이 바로 꾸준히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조라는 흥미로운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발탁해서 쓴 사람이 정약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의 이야기가 나올 때 뭐 영화가 되든 드라마가 되든 이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약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정약용을 사람들은 실학자, 정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자신의 어떤 그런 뜻을 이루지 못한 정치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만 이렇게 좀 굉장히 이런 천재적인 면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의 큰형 되시는 정약전이라는 분도 이분은 흑산도에 유배를 가시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연구한 자산어보라는 책을 이분은 또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요즘 보는 어류도감만큼이나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어떤 기계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약전, 오늘의 신앙의 인물 정약종, 그리고 국사책에 기록되는 정약용, 이 삼형제는 여러모로 참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고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또 남다른 인생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을 연구하는 또 이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책들도 여러 권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정약용의 집안은요, 학문이나 정치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 더 가치 있고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약용의 집안은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이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자생적 한국 초대 기독교를 만들었던 그 지도자 이벽이라고 하는 분은 이들 형제의 처남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세례자,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린 이승우는 매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분은 소개해드릴 건데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네, 이제 순교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 황사형이라는 분은 또 이분들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나라를 발칵 뒤집게 한 그런 분들 있었죠.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진산 사건의 윤재충과 권상현 이분들도요. 이 정약용 현재의 외사촌지간이 됩니다. 정말 뭐 여기저기 안 걸린 데 없이 전부 순교를 하신 분들이 온 집안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 뿐이 아닙니다. 이외에 이분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이 순교한 분들을 살펴보다 보면 아니 한 가문에서 이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런 놀라운 집안입니다. 결국 한국의 이 기독교 순교 역사에서 정약용 형제의 집안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순교자들이 정말 많이 배출된 집안이지만 그 삼형제 중에 사실 정약전과 정약용, 큰형과 막내인 이 두 분은 사실 그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없애버린 진산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 등을 돌리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정약용은 정조의 눈에 들어서 이제 벼슬길을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벼슬길에 있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이 신앙이 문제가 돼서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천주교가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또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네,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기가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신앙에서 얼마나 상관없이 그곳에서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형제들 사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정약종이란 분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이 당시에 처음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는 공부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천주교에 관련된 서적을 읽다가 자생적으로 나타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대 기독교의 주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선비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저런 사건들 또 나라에서 금한다고 하는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 전부 등을 돌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례자 이승훈이라는 분도 배교를 하고 2년 뒤에 다시 돌아오시죠. 이벽이라는 분도 집에 갇혀서 그대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행적도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양반입니다. 정약종. 굉장히 이분의 행적을 보고 있으면 정말 남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약종 이분은요, 가장 늦게 신앙을 이제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신앙에 빠져서 네,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이분은 홀로 다른 곳에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일찍이 이제 과거 공부도 이분은 포기했고요. 도가의 한 갈래인 신선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신선이라는 것 역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자신처럼 젊은 시절에 많은 방황을 했던 아우구스티노로 자신의 세례명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진산 사건 이후로 형과 동생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그러자 이 정약종은 집안과도 계속 많은 마찰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결국엔 굳은 결심을 하고 형제들과 떨어져 고향을 등지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후에 있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이 박해 속에서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어요, 이분은. 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이 가족들과 친인척들, 이 가문을 통해서 모든 생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정약종 이분의 인물됨을 기록한 황사영 백서라는 책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들고 굶주리는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 같았고 말이나 배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 공부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정약종이 신앙생활에 이 신앙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거기에 정말 골똘히 몰두하며 무엇을 해도 거기에 빠져서 이 육적인 괴로움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죠. 이 정약종은 박해가 시작되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양반들이 신앙을 저버렸을 때 남아 있었던 유일한 양반 출신의 신앙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정약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 말하자면 글자를 모르거나 혹은 글자를 알아도 이렇게 깊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것이 나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책으로든 어떻게든 나와야 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에 관한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막히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묵상하면서 반드시 분명한 깨달음에 이르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정약종은 이렇게 깨달은 말씀으로 전도에 나가서는 아무리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기를 이 혀가 굳어버리고 목이 아플 정도까지 하여도 실증내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막힌 자를 만나더라도 이 정약종 앞에서는 깨우치지 못하는 자가 없었다 할 정도로 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정말 그 당시 조선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의 깨달음에 다다른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연구에 전심을 다한 정약종은 이제 부녀자나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한글로 조선 최초의 교리서 주교일지를 펴내게 됩니다. 이 주교일지라는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정말 천주교의 교리를 그 당시 한국인의 생각과 정서에 맞게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정말 설명을 참 잘해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분은 정말 정확하게 모든 개념들과 모든 그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알고 깨달았구나라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선의 천주교, 기독교 사회에서 참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로 활동을 하던 이 정약종 이분에게 이제 정조가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죠. 그리고 정순 왕후가 이제 그 왕이 어린 왕이 세워지니까 그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정약종은 자신이 검거 명령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잡아라, 저 사람을 잡아라 하는 명령들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잡힐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죽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문서들은 어떻게든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이 정약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성물들이나 문서, 이 편지들을 책을 보관하는 농이죠. 그러니까 장농 말고 이 당시에는 이제 책을 보관하는 책농이라는 게 있었대요. 여기에다 넣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고 맙니다. 이 당시에는 그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이런 고기를 밀수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걸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큰 이만한 괴짝을 짊어지고 몰래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발견하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잡아서 본 거죠. 근데 안을 살펴보니까 뭐 이상한 물건들,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걸 관아에 가지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발각이 되는 통에 결국 이 박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 완전 온 나라가 이제 들썩이게 되죠. 이러면서 사실 이 모든 박해의 어떤 초점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정약용이나 이런 정약전 이런 사람들, 정조가 이렇게 키웠던 정치가들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데 타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정약용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정약용이나 정약전이나 이 형제들은 자신들이 여기서 살아나갈 거다라는 희망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자신들의 형제인 정약종 이분을 팔아야 되잖아요. 형제끼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죽겠구나라고 여길 때 이 정약종이라는 분이 서울로 자진해서 올라갑니다. 이분이 참 체포되는 과정도 남다르십니다. 금부도사를 지나쳐서 올라가다가 되려 자신을 잡으러 가는 길이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내가 정약종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스스로 체포가 된 거죠. 자진해서 감옥으로 들어간 정약종은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이 국청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당함과 신앙을 금하고 박해하는 나라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국청에 들어가면 자기가 했던 일들은 다 아니다, 모른다,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이렇게 하기가 백이면 백 다 이런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나는 나의 신앙의 이 올바름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이 정약종의 태도는 불경죄까지 여기에 더해져서 결국 이분은 심한 고문을 받고 머리가 잘리는 사형에 처해져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정약종은 사형장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들도 나처럼 이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 라고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엎드리지 않고 하늘을 우러른 채로 형틀에 반드시 누운 채로 망나니 칼을 받고 순교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될 때 첫 번째 아들인 철상이라는 분도 같이 순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기해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이 정혁종의 아내와 둘째 아들 그리고 딸도 같이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온 집안이 모두 순교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요, 1984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이라고 하면서 땅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순교자의 나라, 순교자의 땅이라는 거죠.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 이덕일이라는 분의 표현을 보자면 정약종이 살았던 이 시대는 닫힌 시대, 증오의 시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차원을 높여서 좋게 바뀌어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면 역사가 좋게 바뀌어도 흡수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생각과 체질대로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만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체질, 이 주관을 삶의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최첨단의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정약종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갇혀있고 닫혀있고 또 이 증오로 가득 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던 길을 걸어 나와서 메시아가 가르친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시대, 그런 새 시대를 여는 많은 인물들을 이제는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